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운이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고 있다면 심령이 기운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선포하는 입술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라헬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이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라헬은 요셉,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베냐민 아들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나 베냐민을 낳는 그 난산 끝에 라헬은 죽음을 맞고 맙니다. 요셉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늘 더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더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인생에 더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베푸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름 잘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 살아갈수록 뭐가 자꾸 줄어들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더하심으로 늘 풍성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끝없이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 이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지 한번 같이 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뭐든지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누군지는 모릅니까?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부른들 그 전신을 몰라요? 그가 어떤 출신이란 거 모릅니까? 바로의 궁에서는 요셉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다 다 압니다. 따라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얼마나 지켜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권력의 핵심, 권력의 중심부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총리가 되었냐? 그러면 그 궁 안에는 온통 발칵 그냥 이 뒤집혀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기와 암투와 반목과 질시와 정말 추악이 이를 데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의 궁, 애굽의 이 수도에 있는 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애굽의 이 저기 저 요셉의 형제들, 그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히브리인들이 떼로 몰려왔대. 뭐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형제들이 몰려왔다는데 이걸 듣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삶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한 단어로 그에게 일어나는 사적인 일, 그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요셉에 일어나는 가정사 이런 것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관계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 잘 안 일어나요. 물론 그 당시에 왕정 시스템을 우리가 뭐 이해한다면은 바로가 좋은 표정을 지으면 다 좋은 표정을 지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얼버무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듣고 좋았다로 끝내야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다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인생,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면은 윗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더러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러나 360도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건 어디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건 주위에 360도 전방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겪는 작은 일들에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관계를 지닌다는 것,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 수없이 만나봤어요. 대통령을 7명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작은 파장을 일으키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관계로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요셉의 형들이 왔건 말건 무슨 관심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말은 곧 요셉이 바로가 위임한 전권을 가지고도 자기의 권력 기반을 만들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지면 가관입니다. 권력처럼 사람을 단순간에 바꿔놓는 게 없어요. 그 권력 지면 내가 어떤 권력을 쥐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들들 볶아요.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요셉이 정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지만 그런 권력을 위임받고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느닷없이 엊그제 어젠가 뭐 이렇게 우리 형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찬양을 드리고 싶대요. 제가 뭐 오라 그랬습니까? 뭐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집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겠죠. 뭐 만나서 일하다가 또 흩어지고 이런 일인데 그 형제가 가서 그 까칠한 사람들 틈에서 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오더니 우리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장 까칠한 사람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 그리스도인이 어딘가를 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게 뭘 했니? 너 뭘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니? 아무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도 말들이 거칠어서 좋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좋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 쏘는 얘기, 꼬집는 얘기, 아프게 하는 얘기, 그런 농담하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가장 까칠한 사람조차도 저를 좋게 보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이 사람이 왔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앞에 보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그걸 누리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게 이웃의 칭찬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닙니까? 오늘 이 요셉이 한 사람, 그 까칠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더니 궁전 사람들이 요셉이 슬퍼하는 일을 듣고 또 형제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이웃과 함께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되고 공감대가 넓어지게 되고 공감하는 이웃들과 점점 그야말로 평안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권을 맡길 정도니까 오죽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들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다 가족 다 데려와라. 너희 가족 지금 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 전부 다 데려와라 내게로. 에? 너희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뭐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지금 요셉이 다 계획한 일이에요. 요셉 마음속에 이런 계획이 다 서 있어요. 데리고 와서 어디 땅에 살 계획까지 세웠습니까? 고센 땅에 가족들을 둘 계획까지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제 가족들을 데려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청을 하기도 전에,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일에 묶여 있으면 내 일도 안 풀리고 이웃 일도 안 풀려요. 그러나 내가 내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개인사가 그냥 요구하지도 않는데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경험해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걸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절대 금식을 하죠.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 유대민족 다 죽게 됐어요, 하만한테. 근데 아수엘 왕에게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왕한테 나가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만 봤는데 왕의 얼굴이 그냥 환해져가지고, 왕비여, 뭘 원하는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떼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조그만 일까지 세심하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 방법은 놀랍게도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미리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왜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과 바로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전폭적인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바로와 요셉이 철저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풀리면 일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관계가 얽혀있고 관계가 묶여있으면 일이 안 풀리게 되고, 풀려고 하면 힘이 들고 풀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잠잠하게 우리가 골방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또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가 고통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야, 또 말이죠.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가래. 수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수레가 없었습니다. 또 유목민들은 수레 뭐 몰고 다닐 길도 없고 뭐 수레 쓸 일이 없죠, 사실. 그게 수레야말로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축 떼를 이끌고 이동하는 것이지 뭐 수레에 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레를 가지고 가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뭐 리무진 하나 가져가는 거죠. 아니, 전용 비행기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곧 말해서 바로가 그야말로 내 가족을 데려오듯 특별한 배려, 특별한 그런 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 애굽에서 그것 다 이것저것 가져두고 챙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뭐 이사하면 뭐 쓰던 거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짐이 많아지잖아요. 다 두고 와라. 그냥 와라. 맨몸으로 와라. 이 땅에 좋은 게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참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유다가 아니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종이 되는 인생이 될 위험을 직면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유다가 노예가 될 판이었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유다를 두고 무슨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시몬 하나 두고 갔다 와서 시몬도 형 데려가는데 이제는 유다를 놓고 또 베냐민을 데려간다.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도대체. 모든 이 형제들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이 되었을 텐데 그냥 한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는 신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다가 살아난 변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반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요셉 때문에 일어난 거죠.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가 쉬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희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고 팔자를 고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고서도 그가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형들을 마음의 상처나 그늘 없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하기에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뭐 힘든 시대가 되니까 늘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 얼마나 값진 예배였는지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뭐 화면에 제 혼자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이죠. 가려지고 숨겨진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게 없는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까닭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늘 빙산에 구할 그 밑은 숨겨지고 가려진 것들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한숨, 탄식, 눈물, 고통, 슬픔, 그런 것들이 다 진짜 녹고 쌓이고 쌓여서 한 인생을 빚어내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갑자기 또 나와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이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열두 지파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아들들 아닙니까? 뭐 하나 변변한 아들이 있어요. 늘 속 썩이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별아별 짓을 다 한 애들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게 열두 지파를 이루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십니까? 따라서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같은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무능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들이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는 소망이 진정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더니 이 쓸모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울한 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뉴스가 있어요?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 얘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래.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대. 예? 뭐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뭐 행실 좋고 다 좋으면 그럼 좋죠.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도대체 사람이 될 것 같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게임하고 속이 터지는 자녀지만은 이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그 자녀를 지금 품을 것 아니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얘기를 알고 있어야 이 미래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 대한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큰일을 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보다 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를 보고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을 열면 욕을 3분씩 5분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입을 만지시면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물과 쓴물을 겸하여 내는 입술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입술, 생명을 전하는 입술, 이 낙심의 시대에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 참, 그것도 또 그래. 아니 뭐 여러분들 보고 억지로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 되겠죠? 되겠죠. 예. 이런 그냥 뭐 암나귀 열패라는 아버지한테 이제 모든, 제가 이걸 보면서 뭐하러 곧 모시고 올 텐데 암나귀 열패를 뭐하러 실라. 이게 요셉의 섬세함이에요. 요셉의 배려예요.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곧 모시고 올 텐데 뭘 보내기는 보내, 오시면 잘해드리면 되지 가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볼수록 저하고는 달라요.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한 가지 행동에, 한 가지 결정에 그냥 하는 게,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24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제일 막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한테 아무리 관계가 회복됐다도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 형인데. 형들 이제는 가다가 길 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다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길 가다가 돌아가다가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첫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가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충격적인 사건을 가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때 우리가 진짜 너무 잘못해서 너 그때 왜 그 집에서 말이야 그 옷을 찢었니? 아버지한테 왜 거짓말했니? 뭐 이런저런 과거지사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옷을 한 벌씩 얻어가지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면 좋은데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옛 사람으로 돌아갈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일을 통해서 유다가 장형, 맏형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형제의 질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형제들처럼 승복이 안 되는 관계가 없어요. 직장은 한 살, 두 살 위고 직급이 하나만 위라도 승복이 되는데 형제들끼리는 잘 승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가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칫하면은 언쟁, 시비,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다투지 말라. 두 번째는 또 이거 뭐 베냐민을 갖다 다섯 벌이나 주고 다섯 배나 주고 또 은 300을 갖다 주고 해서 가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막 아버지 야곱도 편애를 하더니 요셉도 결국 지 동생을 편애하는구만. 우리 집은 뭐 편애 DNA가 있나 봐. 이런 마음의 까칠한 상태로 돌아갈 소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요셉이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라. 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게 원래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떨다, 동요하다, 흔들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어원을 가만 따지고 올라가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마음이 떨리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떨리면은 이게 분노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게 잘못 떨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떨리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는 상태는 대개 보면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는 것, 마음의 떨림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동요가 줄어드는 사람이요, 마음의 동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언 4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 잘못 지키면, 마음의 동요를 잘못 지키면 살인에 이릅니다. 나도 잘못 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다른 사람 목숨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잘 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에 하나 더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잠언 말씀에 2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래서 원래 다투다라는 말에 처음 쓰이던 용례를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말을 듣고 분노하는 데서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말로 되어 있어요. 아주 그 말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리석은 자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 29장 9절 말씀 말이죠. 예. 그렇게 일단 시비가 시작이 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툼을 잘 피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른들끼리 만나면 잘 안 싸웁니다. 애들끼리 만나면 잘 싸워요. 미숙한 사람들끼리는 싸우는 게 특징입니다. 다투는 게 특징이에요. 다투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투지 않는 것, 이 다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투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자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도 다툼을 자꾸 일으켰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철이 듭니다. 예수님 만나 철이 들어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 화평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다툼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안 거죠.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정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내가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화평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가끔 나와요. 아니,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뭐 내가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분쟁케 하러 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잠잠히 잘 생각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갖다가 붙여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그분이 생각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그냥 단지 싸움을 안 하는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를 얼버무려서 없는 것처럼 지내는 그런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세상 방식으로 적당하게 화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본 커리어가 쌓여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안 싸우려면 적당히 피하는 것밖에 없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는단 말이에요. 거짓 화평에 속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 평화를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거짓 평화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화평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대신 그 죄를 짊어짐으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손해를 떠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를까요? 요셉이 화평케 하는 아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화란 절대로 값싼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셉이 지금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과거를 벗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얘기를 듣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서로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열한 형제가 지금은 아버지께로 같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한 길을 걸어가면서 다투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다시 말을 바꾸면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않고 서로 한 길을 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큰 뜻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살면, 화목하고 살면,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면. 따라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하기 어려운 얘기,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리는 이런 얘기를 형들 이제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서로 부딪히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이런 얘기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싸움으로서 겪은 모든 손해를 내가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어쩌면 기도 잘 안 들릴 나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 뭐 총리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겠습니까? 정말 럭시 빠지는 것이죠. 어리둥절하다는 게 뭐냐, 거의 혼이 나가는 듯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아버지를 갖다가 이 기운이 소생하게 하는 거, 힘을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보여줬더니 예, 기력을 차렸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물건이 와야 좀 기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냥 맨 입으로는 잘 안 되고 물질적인 증거가 좀 있어야 기력이 사는 건 소생이지만 뭐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28절이에요. 28절. 지금 이 한마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28절 같이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이 조카다 말은 원래 많다 크다는 말인데 이게 충분하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조카도다 충분하다. 지금 수레를 봐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죽은 줄만 알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지난 20년 세월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걸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계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기에 충분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무슨 뭘 많이 가져야 삽니까? 아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부모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로 소생하는 것, 이런 일로 기뻐하는 것, 이런 일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흥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은 뭐 차를 바꿔야 기쁘고 집을 바꿔야 기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은 줄만 아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죽은 듯한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얼굴이 점점 밝아져서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참된 신앙의 기쁨 아닙니까? 야,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야곱은 한 17년 더 삽니다. 가서 죽은 줄만 아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지금 봤습니까? 눈앞에 지금 있어요. 본 건 수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습니까? 천국 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아십시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천국 봤어요? 가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내가 거기에 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말을 믿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천국을 믿는 것, 그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굿뉴스예요? 뭐가 진정한 복음입니까? 어떤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입니까? 이런 걸 기뻐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거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좀 마스크는 쓰고 피곤하지만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흥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별된 삶,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아내지 않는데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비록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예배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데, 예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충만하게 하는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야곱이 살아나듯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다투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가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각자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한 주간 삶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내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조용히 아뢰드리는 고백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 끝까지 주 안에서 놀라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한 소식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생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이 놀라운 충만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아직 응답되었지 못했을지라도, 아직까지 기도가 여전히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뢰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듯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조짐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했듯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